갈라디아서는 특별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종교개혁의 성명서라는 별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볼이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잘 설명한 신약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각 말씀마다 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의인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깊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믿음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깊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 살리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는 아, 교리적인 책이야, 딱딱한 책이야, 너무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갈라디아서 앞으로 이제 한장한장 살펴보게 될 텐데,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자라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5절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을 살펴보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다른,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성도들을 애정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편지는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척이나 화가 나 있습니다. 교회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매우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놀란 것입니까? 바울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는데 왜 놀란 것입니까?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어서 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울을 무척이나 화나게 만든 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도행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고넬료가 최초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그때 이 신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헤드라인에 장식할 정도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는 이후로 계속 한 이슈로 떠올랐고 결국 이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을 이방인들도 지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방 선교에 적극적이었던 이들, 대표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겠죠. 이들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할례의 의미를 없애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다. 따라서 할례라는 조건은 무의미해졌다. 이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진영 간의 이 격렬한 논쟁이 오간 후에 결국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최종적으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 하나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다른 주장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매우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이 내용의 의문과 반문을 품고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 거짓 교사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구원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짐작해보건대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과 관련된 율법의 규정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 조건이 된다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바울의 태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저주까지 할 일입니까? 할례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이 할례 자체가 잘못되었다, 할례는 완전 금지해야 한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바울도 인정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바울이 저주까지 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강요한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분노한 것입니다. 이제 또 갈라디아서 2장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잠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문맥의 상황을 볼 때 이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의 무리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오자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방인들과 함께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한 행동은 이 진리를 부인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야?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야? 하고 실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끊임없이 강요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그 할례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내팽개쳤습니다. 공동체 속에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차별과 구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복음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우리를 참된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할례가 될 수도 있고 율법의 절기 규정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할례였던 것이었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헌신짝처럼 벌어지는 그 상황을 도저히 지켜보기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변호하고 이 복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저의 이 인생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7번방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영화는 많이 있었지만 이 저의 아직까지 이 제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게 만든 영화는 7번방의 선물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6살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용구는 이 청소부로 일하며 딸 예승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용구는 딸이 좋아하는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려고 가다가 한 여자아이가 얼음길에 넘어져서 피를 흘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얼른 달려가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돼요. 그리고 우연히 목격한 주민에게 신고를 당해서 용구는 아이를 살해하고 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여러분 이 죽은 아이가 경찰청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용구는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용구는 예승이와 헤어지게 되었고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7번방의 죄수들은 처음에 용구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용구가 너무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이 딸을 교도소로 데려와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딸과 교도소에서 함께 사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 7번방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경찰청장이 용구와 예승이를 가만두질 않았고 계속 협박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판사를 돈으로 회유했고 용구에게 거짓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용구는 예승이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자백을 하였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용구의 희생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장면보다 더 크게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용구가 죽고 나서 모두가 다 이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 예승이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예승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사법연수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재판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자기가 여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자기가 여태 모아온 자료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막 울먹이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변호하는 이 딸 예승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열을 했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천진난만한 어린 예승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싸우며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7번방의 선물에 예승이가 있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복음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복음의 위상과 명예는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대부분은 거짓 교사들에게 회유당했고 아무도 복음을 지켜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의 변호인으로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법정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홀로 선 이 바울의 모습,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적인 거 아니겠죠, 여러분? 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이 가짜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을 진짜 복음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사도 바울의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바울의 위대한 변호가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과 그들의 허점을 낱낱이 분석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위선과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만한 실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증거들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길지만 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여러분,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을 경험한 자기의 삶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학파로서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이 성경과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당시 성도들은 바울의 이름만 듣기만 해도 벌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지금 완전 180도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부러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15일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 누구도 바울이 내놓은 이 증거 앞에 토를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살았던 이 복음의 삶은요, 사실이었고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바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 내 삶과 이 복음을 경험한 내 삶은 참된 복음을 증명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된 복음의 증거라 외쳤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이 참된 복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장을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은 여러분, 참된 복음을 변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 바울의 치열한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여 복음의 가치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은 할례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의 진리로부터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계속 이제 말씀 보면서 살펴봤어요.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뭘까?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여러 목사님들, 막 교수님들이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그냥 나열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날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세상의 복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하는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한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인격의 성숙에 무관심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신사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돈을 쫓아가는 만모니즘이 있습니다. 그 밖에 더욱더 수많은 이 다른 복음들이 우리 삶 각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문제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복음들과 제대로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다른 복음들과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자, 시작!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소식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여러분 무엇을 더하거나 뺀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잘 알고 잘 지켜낸다면 다른 복음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서 이 주위에 만연해 있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살아내어 증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복음의 가치는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요, 점점 힘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대요. 이러고 점점 이 주일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과 능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참된 복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유튜브에 막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무시했어요.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뭐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들을 그렇게 비판할까? 왜 우리들을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할까? 그 댓글에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자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믿음을 금방 포기해버린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은의 교회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주위에 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갈 때 복음과 거리가 먼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참된 복음을 증명해내야 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증거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참된 복음으로 이끌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차별과 다툼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서로 권면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음을 살아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제가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참된 복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너가 참된 복음을 살아내어 증명하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된 복음을 살아내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명해내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참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만연해 있는 수없이 많은 이 다른 복음들과 그리고 복음의 힘과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복음을 내삶 가운데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복음을, 아버지, 참된 복음과